누가복음을 보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지자들과 또 이런 자들에게 부활한 이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같은 제목으로 반복이 되고 있지만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 평상시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가운데 물론 이 부분 누가복음은 17번째고요. 요 제목으로는 네 번째 이렇게 되네. 뭐 복잡하는데 어쨌든 연결된 부분들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라면 우리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또 어떤 선지자들이 쓴 글과 뭐 시편과 이런 표현들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각각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신학학회에서 어떤 고민들이 많았냐면 물론 보수주의 신학은 말고요.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저는 뭐 그런 거론에 대해서 일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경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읽는다는 그 의미 또한 사실은 굉장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로 할 필요도 없고 각각 독립된 책에 그냥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아빠를 부탁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뭔가가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엄마를 부탁해 하나하고 하나는 들장미 캔디인 거야. 아예 다른 책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구약과 신약이란 말 자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 그 남아공인가요? 그한 15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회가 있어, 학회. 어떤 학회냐면, 뭐, 이런 신약 무슨 학회가 큰 세계적인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신약에 나타난 구약 인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모였던 신학자들 그 학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신약이 전체가 260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260장 중에서 250장 정도의 구약 인용이, 한개 이상 돼 있다. 이런 좀, 그게 문장에 완전하지 않든, 한 단어만 다뤘던, 상징을 다뤘던, 그런 식으로 260장 가운데 250장 정도가 사실은 239장 정도의 두절 이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구절 내에 한개 이상이 나와 있고, 나머지 10장에만 구약에 대한 인용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게 10장은 구약을 안 달았지만, 나머지 250장은 전부 다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 상간의 책으로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지난번 구약 서베이 할때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봤던 그책 중에 이런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300가지 정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이고 또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1구절 정도가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이 돼 있고 그리고 암시적인 구절 인용을 말한다면 2,500구절 정도가 구약의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구절이 2,500구절이에요. 신약이 거의 7,900몇 구절이에요. 900몇 구절에서 2500구절 사용했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구약 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3분의 1이니까 3절 한 다음에 한 절이 구약 인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학자들이 한 부분들이니까 저도 뭐 한번 세보려고 하다가 뭐셀 수도 없었고 그럴 의미도 없어서 이제 말아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너희 왜 도망갔어?부터 시작해서. 야, 너 이럴 수 있어? 라고 시작해. 그거부터 시작해서. 야,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나와 쌓은 그 어떤 의리가 있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말을 해도 제자분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는 그 부분들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은 세미나를 동참을 해봤고 신학교에 많은 세미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밤을 새면서 성경 66권을 그냥 저녁 오후 5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동안 달려가면서 신구약을 흐름을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런 모임 동참해 봤고 또 서울시 내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뭐 갈면사 기도원도 있지만 뭐 영락 기도원 그 수유리 쪽에 있죠. 거기 참 많이 갔어요. 거기랄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이랄지 가게 되면 항상 소그룹별로 성경 모임이 있어요. 항상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이렇게 그냥 껴앉으면은 다 성경 풀어주는 얘기들이에요. 이 본문은 어떻고 이 본문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다가 뭘 봤는데 그러면 그거 설교해서 그걸 듣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많은 책 중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내용들을 듣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 뭐가 가려졌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물론 계시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두가 다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베드로 또한 요한 또한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권 내에서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쪽에 있다가 예를 들면 한국에 와가지고 제자 한 명을 구해가고 중남미 가서 한 명씩 잡고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 문화권 내에서 성경이 쓰여진 그 문화권 내에서 그 문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이미 구약 내용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문화권에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 걸 봐도 참 놀랍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전 땅끝까지라는 것을 계속 암시를 했고 실제 그 부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엄연히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어쨌든 성경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냥 껴 맞춘 게 아니라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명백하게 말하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주장을 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애매하게 말하는 걸 성경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부분들을 어려서 그 조직신학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면 욕을 먹었어요. 그렇게 욕을 먹은지 몰라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 어른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읽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서 쓴 글이 있어요. 나보고 목회를 간두라고 말을 했다. 누가? 교수님이. 그분이 누구야?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몇 년간 혼만 났다. 왜 그분도 그쪽에 조형신학 교수님이세요. 제가 많이 혼내는 거예요. 저도 배웠던 조성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막 화난 채 와가지고 뭐 질문만 했다면 그냥 질문을 원천 봉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혼내고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막 하다가 막그이 뭡니까 이거 분필 닦는 거 이런 거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막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질문을 못 했어요. 저도 그 시간에서 뭐 노화 방지 관련된 질문을 했다가 저 한번 끌려서 막 혼났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그냥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도 간간이 지금도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도 할아버지였는데 지금도 할아버지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사시는데 90이 가까우신 것 같은데 아, 지금도 들어보면은 막 그냥 가랑가랑하세요, 그냥. 근데 그분에 의해서 그 신학교에 어떤 조직신학의 명맥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 알아쳐먹냐고 막 그래가면서 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끝까지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길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성경의 원뜻에 가깝게 드러내서 전달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 쉬운 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라벨에 두고서 수많은 것들을 교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민수기를 설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민수기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읽어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왜? 모세의 글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분명히 자랐겠죠. 왜? 그 문화권에 있으니까. 또 성경을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탁 펴서 읽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성경을 덮어서 회당장에게 주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내용 같은 경우는 광야를 가면서 거의 뭐 38년 한 8개월 정도 40년을 광야를 가잖아요. 39년 채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다 민수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 우리가 민수기를 뭐 다루게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쓴걸 민수기를 통해서 이 정도 내용은 하셨을 것이다. 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서로 추론해서 상반된 의견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아멘하고 자라고 서로 금식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수십 년 뒤에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신학교 친구들 지금 가능하나 웬만하면 그 성경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그냥 견 얘기하지. 이렇게 저렇게. 사는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너 미국에 있으니까 백신 맞았겠다. 맞았어. 뭐 이런 얘기 주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중요한 얘기 이렇게 서로 안 해요. 서로 피하. 왜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만의 입장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알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수년 뒤에, 아니면 수십 년 뒤에 자기 의견이 딱 생긴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색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고 그렇게 될 수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 원칙, 성경의 원뜻을 드러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 또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 내용을 들어서 이 내용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을 들어서 지금 신약을 써 나가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런 장면들을 듣고 가장 정확한 것은 구약의 저 내용이 신약에 이렇다라고 뜻이 나와 있으면 명백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렇지가 않고 홍해를 건넜다. 저게 세례임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세례의 원형으로 잡는 거예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저 이야기를 신약에서 계속 떠받들고 저 구절들을 계속 향하고 있고 그런 구절들을 인용을 하니까 그 구절이 그 의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신약에 좀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신약 보고 알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21장 아직 본문도 안 읽었네요.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노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뱀 2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일이 광야를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놋뱀 사건이야. 놋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신약에서 그 말을 서포트하거나 지지하거나 해석한 말이 있다라면 그 구조를 의지하면 좋죠. 왜냐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라고 했을 때 구약은 앞에서 서론 본론이라면 신약은 결론이라고 말할 때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신약의 실체라고 말할 때 신약의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암시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난제를 그 시간에 설명했을 일은 만무예요. 나에 대해서 설명한 글들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노뱀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했을 거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요건 나중에 좀더 보고요. 우리 내용을 좀 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민수기 11장 7절 9절 말씀. 순서대로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았고요. 민수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만나에 대한 내용이나 만나. 만나. 11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7, 8, 9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등장을 해요. 광야를 가는데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먹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정도 인구가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쌀을 몇 킬로 먹을까요? 한 푸대? 한 푸대 거 먹겠습니까? 20킬로짜리 한 푸대? 몇 명이 먹겠어요? 예를 들면 200만 인구가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보급로 차단이거든요. 그 음식이 못 가도록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쟁에 이기게 돼요. 아무리 사람의 힘이 있다, 사람 숫자가 많아도 굶는데 장사가 어딨어, 굶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갈때 가장 먼저 민수기에서 광야를 가는 시내산에서 20일 있고, 그쵸, 이 민수기 내에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문 앞에서 내용이 시작되는 게 민수기 1장 1절 내용이에요. 그쵸? 시내산에서 20일 있고, 광야를 가면서 38년 5개월인가를 가요. 그리고 모아평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은 저편이고 이편에서 거기에 도착해서 한 5개월 동안 했어요. 이걸 도해보게 되면 한 39년 돼요. 그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한 1070분 정도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를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39년 동안 70번이면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아 보이잖아요. 글로 읽어서 그래요.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번만 말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모든 내용, 레위기랄지 이런 내용들을 다 시내산에서 주신 것 같아요. 민수기를 읽게 되면 레위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성막문 앞에서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든 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민수기 읽게 되면 사실은 성막문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죠?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했겠죠. 그리고 성막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부분들 모든 제도를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들에 대해서. 그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와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합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고 처음 내용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계속 먹을 것들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오늘 이 내용 이 10장 내용을 통해서 이 만나 내용을 통해서 11장 7절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들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같은 뭐 길을 가는 중에 그 출애굽했을 그때부터 계속 주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냐? 그 뭐냐 그럴 때뭐 만후 그런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이제 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이란 얘기인데 만나 해서 나중에 이게 만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이게 뭐야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 내용들을 그래서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를 이동했음을 알 수가 그걸 뭐 빠서 그 보면은 뭐 진주 같다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뭐 콩알처럼 이렇게 솜사탕 같고 그걸 또 빻대니까 빻서 쪄 먹거나 그 맛은 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니까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자를 그래봐야 뭐 맛동산 정도를 기억하니까 아 맛동산 같은 건가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가장 필요한 음식을 채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놀라운 게 음식을 채우는 그 내용이 도피성으로 끝나요. 이것도 의미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아, 야, 먹는 거로 시작했는데 도피성, 뭐 그리스도 안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야 그냥 상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을 읽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자, 제사장 왕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상징과 또 다른 어떤 그 모형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생명의 떡은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31절.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세요. 기록된 바, 이런 내용이 다 구약 인용이에요. 그쵸? 기록되었을 때, 이게 다 구약 인용이에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35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마도 제자들과 엠마오 제자에게 이 말을 창세기부터 쭉 말을 할 때, 우리가 십인강과 입시강을 선교자 나가면, 어떨 때는 집중해서 그걸 쫙 이렇게 요약해서 풀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은 그냥 한거한거 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내용을,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에 대한 글들이니, 얼마나 그게 눈에 들어왔겠어요. 우리가 뭐, 그 뭡니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첫 발걸음을 읽다가, 사진만 나와도 그걸 더 보게 되잖아요. 오, 더 보게 되고 그때 연결된 생각들, 사진은 그 장면만 나와 있지만 그 옆에 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죽하시겠어요? 그 내용들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죠? 이거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그렇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연장선상에서 성찬식 할때 떡을 떼면 또 교제하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만나가 그냥 실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그거였지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연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이럴 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만나 대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민수교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다. 물론 저처럼 칠판으로 적어서 하지 않았겠지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때 뭐, 그냥, 놀면서 그냥 뭐 TV 보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되게 지금 아주 손에 못 자국이 구멍난 상태고, 왜? 지금 뭐 옆구리를 바라가 말씀할 정도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생선 한 마리 허겁지겁 드신 다음에 그걸 쭉 푸는,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야, 모세글에 이런 이런 내용들 나에 대한 기록 아니냐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가, 민수에 나오는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 이건 잠깐만 다르겠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호막이 되면서 그들이 인도했다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내용 봅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전체를 이끄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렇죠? 그들을 구름기둥에 쫙 있다가 해도 가려졌지만 그게 이동하게 되면 전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교회 수련회 갈 때 뭐 여기 뭐 몇 층도 안 되는데 모으려면 막 각 층 막 짜댕기면서 갑시다 갑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카톡이 되고서 갑시다라고 해야 겨우겨우 모이잖아요. 카페로 모이세요. 한참 만에 모이잖아요. 200만한테 출발하고 전달하려면요. 그것도 1인 거예요. 광명시가 34만 명입니다. 그렇죠? 구로구가 많아야 한 40만, 50만 될 거예요. 합해도 100만이 안 돼요. 구로구 전체 구민들하고 광명시 전체 시민들을 이끌려도요. 연락하려면 한참 하고 홍보도 한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늘에 구름기둥이 딱 떠가지고 불기둥이 딱 떠가지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 의미는 인도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13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9장 2절 말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붉은 암소가 나요. 붉은 암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구절이긴 한데요. 붉은 암소. 19장 2절 말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실제 그걸 실천하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붉은 암소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붉은 암소 대신 그리스도 이런 말로 설교하는 분을 못 들어봤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제물로 바쳐진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적인 사역 속지 않은 그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봐도 충분하죠. 이 부분들 예를 들면 붉은 암소, 그러니까 암소를 잡는데 왜 잡냐 말이야. 이 희생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인용은 없지만 사실 우리 신약 내용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내신 불타 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결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죠.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암송아지, 붉은 암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연결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딱 떨어지게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연결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은 한참을 봐야 연결되는 걸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붉은 암소를 통해서 어떤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아, 이 붉은 암소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또 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넘어가서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반석에 대한 뭐 많죠. 우리 광동 마을에도 뭐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저기 참 많이 있는데요. 반석.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해서 20장에 반석에서 반석이 나오는데요. 반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생수. 그렇죠? 생수. 그러니까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마실 걸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희생할 수 있는 주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표한다는 부분들을 신약 곳곳에서 내용들을 또볼 수가 있죠. 빨리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전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전 10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되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도 있어요. 아,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반석에서 반석이니까 든든하다 이런 차원보다도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령한 음료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반석 모세가 그 말했던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이 나왔던 그 반석 따라다니고 했던 그 반석 어쨌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간, 예수님은 아마도 민수기 반석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의 생수의 근원인 것을 설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21장 봅니다.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아니, 음식을 안 주시고 생선 안 주고,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주시고,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주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생뚱맞아요. 노트북 대신 그리스도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계속 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 선자, 제사장, 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예표하셨다라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노뱀 21장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21장에도 그 노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 6절 말씀에, 21장 6절에 불뱀이 나와요. 불뱀과 노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로마서 읽는 분들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런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의 모습, 죄를 선택했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에게 여제 후손이 올 것을 말씀받았던 그 아담의 상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뱀과 노뱀 연결도 되어지고, 그런 해석은 없지만 그렇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내용도 신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내용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불뱀, 불신앙에서 어떤 불신앙이었냐면 그냥 길을 가면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지름길을 못 갔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투덜대면서 사절 말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나한테 뭐가 맞지가 않고, 뭔가가 무시당한 것 같고, 박탈당한 것 같고, 뭔가가 밀쳐진 것 같고, 내가 왠지 모르게 투명인간 같은 거야. 그럼 사람이 상처받아요. 내 요구가 있는데 상대방의 내 요구를 어떻게 하냐고, 마음의 요구를. 대부분 몰라요. 그 모르는 마음에 꿍한 거야, 이제. 꿍한 거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어? 네만 보고 어떻게 사냐고, 사람들이 다. 다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고서 그게 또 관계에서 큰 또 뭐 거를 두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 취하시는, 취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까지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마음이 상했어요. 감히 하는 말씀이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니? 가는 내내 이 말하는 거야. 가는 내내. 아, 왜 우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반성을 주시고 지금 그리고도 불교도는 인도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게 이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백성들 자체 모습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큰 이적을 바다를 건너가면서 봤던 목격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들이. 그들이 한결같이 다 마음의 불평이 막, 왜? 내가 힘들다 이거야. 나 힘들어. 그래서 그거죠. 너만 힘들겠어요? 사실은. 인도에 내어 이 광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하찮은 음식, 만나 같은 거, 이 쓰레기 같은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이들의 모습 같지만 뭐 우리도 뭐 여기서 멀지 않죠. 만나 얘기가 11장에 나왔잖아요. 이거 2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진행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11장부터 39년 3개월 동안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장은 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독사야, 맹독성 있는, 그렇죠?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의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뱀들을 우리에게 떠넘겨서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말이야. 5절에 다섯 번째 노뱀 이 내용을 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3장 14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놋뱀에 대해서 뱀을 든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놋뱀을 든 사건이 아까 민수기 21장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세례요한이 인용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쓴 글도 사도요한이 쓴이 글도 누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요한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아, 노뱀이 들린 것 같이 그리스도 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노뱀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살더라는 말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 노뱀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상징이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구절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 사실은 노뱀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250장 이거 한번 세 보세요. 진짜 250, 260장 신약 내용 중에서 250장이 구약 인용이라 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2,500구절이 구약 인용인데 7,900구절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3절 가운데 1절이 구약 인용인 거야. 연결돼 있거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의존되어 있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말을 했다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면 신약도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3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는 40이 성읍이라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범죄를 살인을 하거나 부주중에 그 살인한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성에 있다가 그가 죽으면 그 성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딱 연상되지냐면요. 성경에 많이 나왔는 그리스도안이라는 부분들이 뭐 성경을 좀 읽는다면 이게 툭 떠오르는 거예요. 죄인들의 안식처면서. 그렇죠? 피할 길을 내서. 또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들의 안식처 어딥니까? 그리스도 한밖에 없어요. 신약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이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평생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의 구원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를 도우실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거로 시작해서 도피성으로 끝나요. 11장과 39장 차이가 많을 거 아니야? 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계속 성경 지금 민수기 광야 생활을 적고 있지만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적고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저기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발람이 봤던 그리스도의 통치랄지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민수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을 굵직한 이 부분들을 툭툭 말씀하시면서 그 나를 향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판 얻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도피성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만 여시면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이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그 내용이 본인의 이심을 자증하셨고 스스로가 증명해내셨고 증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번째 시간에 민수기를 봤는데요.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많은 우리가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발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